BOA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무인기들이 러시아 내 세 곳을 공격해 5명이 다치고 모스크바 공항 두 곳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고 러시아 정부가 20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접경 쿠르스크, 로스토프 지역이 드론 공격을 받았고 모스크바 지역에서는 전자장비 방해로 비주거 지역의 드론 한 대를 추락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르스크 주지사는 드론 공격으로 5명이 다쳤고 한 철도역에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로스토프 주지사는 부상자나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과 모스크바를 겨냥한 드론 공격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공격들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지만 자신들이 공격 배후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19일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으로 6세 여자아이 1명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144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47년 만에 발사한 달 탐사선 루나 25호가 착륙 준비 궤도에서 문제가 생긴 뒤 통제 불능 상태로 달에 충돌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19일 루나 25호가 착륙 전 궤도에 이동하면서 문제가 생긴 뒤 교신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루나 25호는 21일 달 표면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성명에서 우주선이 예상할 수 없는 궤도로 움직였고 달 표면에 충돌한 뒤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은 러시아가 달 탐사 경쟁에 복귀한 것에 대한 기대를 키운 루나 25호 손실 원인을 조사할 부서 간 위원회가 꾸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구소련의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서기장 통치 시기인 지난 1976년 루나 24호 이후 달 탐사를 시도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단지를 방문해 임박한 원전 오염수 방류를 연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류가 안전하지만 방류기간 잘못된 소문이 미칠 영향으로부터 지역 어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동하고 귀국한 뒤 몇 시간 후에 후쿠시마 원전을 찾았습니다. 그는 18일 미국을 떠나기 전 오염수 방류 일자를 정할 때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일자는 해당 계획을 둘러싼 논란 탓에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0일 여과 희석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도쿄전력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이코와스 대표단이 구데타로 축출된 모하메드 바줌 니제르 대통령과 군부 지도자인 압두라흐만의 티아니 장군을 19일 니제르수로 니아메에서 만났다고 나이지리아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코와스는 지난 7월 26일에 발생한 구데타를 되돌리려는 외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코와스 국방부 장관들이 지난 18일 군사 개입 가능성을 다시 경고한 이후 이코와스 대표단이 니제르를 방문했습니다. 이코와스는 그간 군사 개입이 최후 방안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이코와스 측은 국방장관 회의에서 군사 개입 시한이 정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코와스 회원국 가운데 군사정권이 들어선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등을 제외한 회원국 대부분은 합동군 군성을 도울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호주, 일본이 필리핀 서쪽 남중국해에서 합동 해군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필리핀 관리들이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항공모함과 헬기 항모 등 세 척이 항해를 통해 무력 시위를 하며 연합훈련을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필리핀 관리 두 명은 AP통신에 해상훈련이 끝난 뒤 함정 지휘관들이 마닐라에서 자국군 지휘관들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아메리카, 일본은 해상자위대 헬기 호이안 이즈모를 보낼 계획입니다. 해주 해견에서는 헬기를 탑재한 캔버라안이 훈련에 참여합니다. 두 관리는 이번 훈련이 몇 달 전에 계획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관리는 필리핀이 군수 제한 때문에 이번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앞으로의 훈련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미한일 3국은 공동위협이 생기면 즉각 협의에 나서는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미한일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의 배경과 전망을 집중적으로 전망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입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8일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나 중국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3국 정상회의를 시작하면서 나온 미한일 정상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말입니다.
No better way, no better way to mark our new chapter of our trilateral cooperation than meeting here at Camp David.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데 있어서 캠프 데이비드만큼 좋은 장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오늘은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입니다.
파트너십의 신시대를 선언すべく協議を開いて議論を기시다
총리는 3국 파트너십의 신세대를 선언하기 위해서 흉금을 터놓고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방금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 말 차례로 들어보셨는데요. 새 정상은 한결같이 이번 정상회담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새로운 역사라고 한다면 이 미한일 관계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인지 또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먼저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새 정상이 모두 한결같이 이번 3국 정상회의를 역사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러한 차원으로 진입이 돼 있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일본과의 그 한일 간 협력이 상당히 진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사 안보 분야로까지 양국 간의 협력이 확장되는 상황을 맞으면서 미국의 인태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일본과 한국이 사실상 전면 공감하고 부응하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예.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이 3국 간의 군사 안보 경제 협력 체제를 완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새로운 차원에 진입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새 정상이 채택한 문건들입니다. 새 정상이 그 3자 회의에서 세 가지 문건을 합의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상회의 결과를 공동성명으로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런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이 세 문건은 요약을 하자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공조에 있어서 기존의 틀과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표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그 대목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3국 정부의 공약을 발표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사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이 군사동맹 아닙니까?
네.
나토가 나토 헌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나토 헌장에서는 한 회원국에 대한 침략은 모든 다른 회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서 군사적으로 공동 대응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이 안보 협의체에서는 이 부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네. 이것은 전례 없는 그런 안보 협의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를 위해서 새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정상 간의 연례회의뿐만 아니라 외교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협의도 정례적으로 갖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나라의 연례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8일 오전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서요. 양자회담, 3자회담, 오찬, 기자회견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최 기자가 이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8일 이제 워싱턴에서 한 100km 떨어진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서 7시간 이상 머무르면서 그 3자 정상회담 또 양자 회담을 했는데 하나씩 좀 시간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 하루 전이죠. 그러니까 17일 날 정상회담이 열리기 그 하루 전에 이미 그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17일 날 워싱턴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 18일 날 그 오전 9시 20분께 그 헬리콥터를 타고 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그 장면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해서 의장대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리 나와서 영접을 하고 있었고요. 이어서 캠프 데이비드 그 에스핀 별장이라고 합니다. 캠프 데이비드가 큰 그 여러 별장 지역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별장 그 건물이 있는데 에스핀 별장으로 그 이동을 해서 약 15분간 그 산책을 하고 10시 22분부터 한미 정상회담을 현지에서 가졌습니다. 이어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미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 장면은 그 TV로 그 모두 회담의 그 첫 장면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된 장면을 보면 미국, 한국, 일본 그 세 정상 모두 그 넥타이를 매지 않고 상당히 그 편안한 차림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제 회담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3국 정상회담이 시작됐는데 아까 그 처음 들으신 그 세 정상의 발언이 있습니다. 세 정상 모두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날 그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그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그 모두 발언을 했고요. 이 장면은 그 기자들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그 퇴장을 하고서 이어서 정상회담이 한 11시 30분부터 시작이 돼서 65분간 그 진행이 됐고요. 회담을 마치고 세 정상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 백악관에 따르면 메뉴에는 그 오찬 메뉴에는 복숭아 샐러드 그리고 라비올리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 초콜릿 크런치바 이런 것이 그 디저트로 그 나왔다고 그러고요. 오찬을 마치고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약 20분간 별도로 만나서 한일 그 회담을 했고요. 이어서 3시가 조금 넘어서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그 공동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공동기자회견이 약 63분간 그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 일본 그 세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약 7시간 머물면서 역사적인 그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고 새로운 그 질서를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보면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공동의 지역적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조율을 위한 신속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 협의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윤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이나 도발 그리고 위협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협의한다 이런 것이 이제 세 나라 정부의 공약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으로는 관련 정보를 세 나라가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공동의 대치까지 가는 것인지는 사실 확실치 않습니다. 거기까지 네. 가게 되면 사실 이것이 이제 군사 동맹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조치를 조율한다 정도로 하고 있고요. 한 나라에 대한 침략이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돼서 함께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는 나토의 말하자면 헌장의 그 조항까지는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분명한 안보 협력체로서 구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론이 없고요. 실제로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 3자 세 나라 간의 그 연합훈련을 연례적인 연합훈련을 이번 정상회의의 첫 번째 성과로 규정을 하면서
네.
우리 모두는 어떤 곳에서 발생하든 우리들 중 한 나라에 대한 어느 한 나라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서로 협의하도록 공약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약했다는 것은 사실 이것을 의무화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한데요.
네.
나토의 말하자면 집단 군사 동맹과는 좀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 미국, 일본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도발이나 공격도 3국의 대응을 촉발하고 연대를 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목 자체도 이 세 나라의 이번 정상회의에서의 합의가 안보 협력체를 사실상 명시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키시다 일본 총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큰 성과로 세 나라 간의 연례 연합훈련 합의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정보에 대한 공유를 강화하기로 한 점 이것을 지목하면서 3자 간의 안보 협력이 새로운 고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에 한국, 일본이 군사적인 행동은 아니더라도 이 지원 또는 개입을 하게 된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앞에서 이제 뭐 얘기가 많이 그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공동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 신속한 협의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보는 건데요. 만일 이제 그 중국이 이제 타이완을 침공하거나 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가장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경우는 한국은 틀림없이 이제 이것이 위협이 되고 동맹국인 이제 미국과 공동 대응하는 이것은 뭐 당연한 결과인데요.
예.
문제는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한국하고 일본이 동맹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된 또 뭐 참전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하나 생각해 보면은 일본이 이것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은 일본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협의할 필요도 없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금 미리 말씀드리긴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개입 또는 지원하느냐 이러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우도 이제 그 당시 그 상황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타이완을 그 침공을 했을 적에 일본이 이것은 장차 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그 타이완에 대한 위협이지 나에 대한 그 위협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인데 개별 사안이 어떻게 될지는 미리 지금 시점에서 그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의 외교적 꿈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윤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러면 미국의 외교적 꿈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먼저 봐야 되는데요.
예.
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외교적 구상의 핵심은 각각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어서 세 나라가 사실상 하나의 동맹에 가까운 안보 경제 협력체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 목표는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부상에 대해서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공동 대응인데요. 이를 위해서 필수적인 건 잘 아시는 대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동안의 과거에 이 세 나라를 결속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은 일본에 잔혹했던 35년간의 한반도 점령으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적대감 때문에 좌절됐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미국은 사실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결속해서 이를 통해서 미한일 세 나라의 안보 경제 협력체를 이루는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 완성을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네.
이런 점에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 세 두 정상을 한국과 일본의 두 정상을 맞이한 것은 미국의 외교적 꿈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꿈은 한국과 일본이 파트너십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2021년 3월에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9월에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이 오커스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까지 합쳐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이제 완성됐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겁니까?
상당히 완성이 된 것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뒤에가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이제 출범 초기부터 중요한 외교 정책의 그 노선 중에 하나가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것이었고요. 이것을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것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러면서 과거 전임 행정부에서 국무부 통합대책안보를 임명했던 인물이죠. 커트 캠벨을 백악관의 인도태평양 짜르, 인도태평양 총괄로 임명을 하고서 1년에 인도태평양 새로운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같은 백악관의 주도로 해서 2021년 3월에 쿼드죠.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이런 4자 안보협의체를 만들었고요. 9월에는 이제 오커스라고 그래갖고 영국, 호주, 미국이 참여하는 안보협의체, 준 군사동맹, 이런 관계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미한일 관계를 따로 엮어서 안보협의체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경제 프레임워크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 프레임워크 이런 것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을 봉쇄하는 이런 이 같은 안보 또 경제 이런 것을 틀을 만들어서 지난 한 3년간 이것을 쭉 추진해와서 대체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포위 견제하는 포위망이 완성됐다. 이렇게 그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3국 정상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늘 촉구해오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공동성명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이렇게 한 문장이 있는데요. 사실 북한에 대해서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밝히고는 있지만 이번 3국 정상회의의 결과를 보면 북한과의 대화는 더더욱 멀어졌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3국 정상회의 결과가 앞서 이 3국 정상들이 이제 안보협력체, 사실상 그 핵심 목표는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 부분은 중국과 북한의 결속을 더더욱 강화하고, 또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지금 미국과 서방과 맞서고 있는 러시아까지 해서 결국은 이 미국, 한국, 일본이라고 하는 남방 삼각과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북방 삼각의 대결을 더욱 첨예하게 한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도 사실상 요원한 것뿐만 아니라 북한은 대화보다는 더더욱 여기에 그 반발한 도발적으로 방향을 더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강조해 왔지만 여기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사실상 많지 않고요. 또 현실적으로도 북한은 이번 3자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더욱 반발과 거기에 대한 그 강도를 높이면서 새로운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미한일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해서 3자 정례 군사 훈련, 미사일 방어 훈련, 해양 차단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일본 재무장이 본격화되는 것 아닌가, 또 군사 훈련이 본격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뭐 그 북한의 그 도발 위협에 대응해서 그 한미일 이 군사 훈련 대비 이런 것을 안 해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번 그 정상회담 합의 이런 거를 기해서 좀 이것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훈련만 하더라도 과거에 북한이 뭐 ICBM을 쏜다든가 특별한 위협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동해에서 미사일 차단 훈련, 미사일 요격 훈련 이런 걸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대응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일본이 3자 간에 계획을 세워서 단연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가령 상반기에 뭐 몇 번, 하반기에 몇 번 이렇게 하는 식으로 몇 번을 하고 훈련도 그때마다 그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 방어 훈련, 해양 차단 훈련, 또 인도적 구조 훈련 이런 것을 해서 정기적으로 하자, 이제 이런 것이 하나 목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미일 이렇게 공조가 강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일본의 그 재무장, 일본의 군비 확장 이런 것이 그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이제 평화 헌법을 채택을 하고 군사 쪽에서도 전수방어다 이런 용어를 쓰면서 일본은 그 정규 군대가 아니고 자위대를 갖고 방어에만 그 중시한다. 그래서 전수방어 이런 원칙을 해왔는데 지난 몇 년간을 쭉 보면은 역시 일본의 이 같은 전수방어 원칙 이것이 상당히 좀 지키기가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특히 그 일본의 그 군비 증강 여기 굉장히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이 적기지 능력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반격 능력, 일종의 공격이죠. 거기 같은 네.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적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그 환영을 했습니다. 그렇고 이 같은 미국의 그 엄호 속에서 일본이 상당히 지금 군비를 증강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기시다 총리가 그 방위 그 예산을 그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5년간 방위비를 56%나 증가를 해서 43조 엔을 증액하겠다. 43조 엔어치의 그 방위비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만들었을 적에도 미국이 상당히 환영을 한 것을 보면은 일본의 그 보통 국가와 일본의 그 군사력 증강은 사실상 현실화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 정상은 북한 사이버 실무 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자, 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것이죠.
예.
그동안에 널리 알려진 대로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 등을 통해서 말하자면 핵과 미사일에 소요되는,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해왔다. 이렇게 소방국들은 비난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수준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또 마련해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도 그런 차원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것도 있고요. 또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는 것,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세 나라가 3자 실무그룹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동성명은 명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국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한일 3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 남중국 해에서 불법적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라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명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사실 중국을 직접 명시한 것은 한국이 포함된 미국과 일본, 한국 세 나라의 정상들의 모임에서 그 나온 문건에서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중국과의 여러 그 경제적 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른 건 없었지만 그래도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 문구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지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점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은 결국은 한국의 입장 변화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직접 언급해서 그 문건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이전에 사실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이번에 3자 간의 정상회의를 통해서 채택한 문건에는 중국을 명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중요한 것은 이번 그 공동성명이나 이 문건에 보면은 항상 그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중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곁들였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확인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사실 중국으로서는 이제 가장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네.
중국의 해상 활동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불법적이라고 한 부분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반발을 크게 불러일으킬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추가하자면 중국이 규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상당 부분 그 대립적인 관계를 더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동성명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 또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이것이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전보다 훨씬 강경해진 면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공동성명에 보면은 그 내용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그런 측면이 많았지만 중국을 대놓고 그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애둘려서 그동안은 특정 국가라든가 뭐 중국의 행동을 명시해서 중국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그 표현을 썼지만 중국을 콕 찍어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는 드물었는데 지금 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중국을 분명히 명시해서 불법적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이런 대목이 나오고 또 타이완 문제만 하더라도 양안 문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이런 문구를 집어넣어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각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새 정상은 이번에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장치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공동성명에서 그 문구를 보면 이 세 나라가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잠재적인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제고하며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이를 극복하는데 더 잘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시범 사업을 출범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사실 그 안보 협력과 그 병행해서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함께 추진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경제 안 협력 제안이겠습니까?
예, 예.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굴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것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사실상 첨단 장비나 이런 반도체 이런 것들의 공급망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기술 수준이 높은 한국과 일본의 참여는 필수적인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미국은 중국이 이런 첨단 장비를 군사적 또는 이중 용도 역량으로 전용하는 것도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강조해 왔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 관련 부품들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도 세 나라가 협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새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한다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성명에 보면은 중국이나 북한을 그 언급한 대목도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그 러시아를 규탄한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금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 2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계속된 미국의 입장이 다시 한번 반복된 것이고요. 이번에 뭐 특별한 표현이 새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의 이런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한국, 일본도 그동안 군사적 지원 이런 건 하지는 않지만 각종 지원을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혔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한다 이런 그 언급과 그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한마디 추가하자면요. 사실 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이번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될 수 없고 잔혹한 침략전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계속해서 세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이 부분에서 한국이 사태 진전에 따라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장비나 물품의 지원도 그 말하자면 추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한중 무역량이 연간 3천억 달러. 중국은 한국의 제1 무역 상대입니다. 자, 이런 이번에 정상회담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혹시 모종의 보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려하는 측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과거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이죠. 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을 적에 중국이 상당히 보복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그 중국의 자신들의 그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그 경제 보복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요. 벌써부터 이 같은 그 한미일 그 정상회담이 캠프 데이비드에 열리기 전서부터 중국은 그 외교부 또 중국의 관영 언론을 통해서 이번 회담을 상당히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회담이 열린 그 당일날 그 한미일 3국이 이 같은 소그룹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나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그 안보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그 안보 이익을 해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중국으로서 상당히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은 회담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중국을 봉쇄하거나 견제하려는 이런 내용이 가득 찬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신기가 상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또 과연 일종의 보복이나 무슨 그 도발을 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인데요. 과거와 다른 것은 이번 것은 그 한미일 3국이 공조를 그 다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또 어떤 행동을 보일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오늘은 18일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국, 한국, 일본 3국 정상회의 소식과 미한일 세 나라가 새로운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 회의에서 또 북한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전망과 배경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북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의 첫 현대 퍼스트 레이디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엘레노어 루즈벨트를 떠올리지만 전임자인 루 후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31대 허버트 후보 대통령의 부인인 루 후버는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루 후버를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전 별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죠. 전 제 남편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뭐든지 도우려고 애써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제 취미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벨기에 왕에게 훈장을 받은 루 후버가 한 말입니다. 전쟁 기간에 벨기에 국민을 도운 공로로 훈장을 받았지만 그저 남편을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모든 면에서 후버 대통령의 완벽한 동반자였던 루 후버는 1874년에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허버트 후버와 같은 해, 같은 주에서 태어난 건데요. 하지만 10살 때 가족이 서부 캘리포니아주로 이사가면서 그곳에서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루 후버의 아버지 찰스 헨리는 은행가였는데요. 어린 루를 사내아이처럼 키웠다고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아네트 던랩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루 후버의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는 루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죠. 아버지가 루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쳤고요. 사냥과 낚시에 데리고 다니는 등 사내 아이처럼 대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루가 야외 활동을 좋아했는데요. 지구상의 사물과 주변 환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루가 캘리포니아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에 다녔는데요. 스탠퍼드 대학교 지질학과 교수였던 존 베너 박사의 강연을 듣고 지질학에 큰 관심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호세 사범학교를 나온 뒤에 스탠퍼드 대학교에 진학했죠.
루 헨리 후버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지질학 학사 학위를 받은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남학생들 못지않게 공부를 잘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학위가 있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루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만났습니다.
루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허버트 후보는 4학년이었습니다. 허버트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했는데 앞서 루가 강연을 들었던 베너 박사의 조수로 일했죠. 허버트 후보가 베너 박사의 실험실에서 루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루에게 반했다고 하는데요. 허버트가 루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또 루가 거기에 응하면서 우정이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1898년 호주 군광에서 광산기사로 일하던 허버트 후보가 루에게 긴 전문을 보내왔다. 새로 생긴 중국 광산회사에 관리자로 가게 됐다며 함께 중국에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는데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답답해하던 루. 당장 허버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1899년 2월 캘리포니아에 있는 루의 친정집에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바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보 부부는 텐진시 외국인 거주 지역에 집을 구하고 함께 광산 탐사를 다녔습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지질학을 전공했던 루 후보는 방문할 지역에 지질도를 만들고 또 보고서 작성을 돕는 등 남편 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또 열심히 중국어를 배우기도 했는데요. 후보 부부가 중국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화단 운동이 일어난 건데요. 다시 역사학자 아네트 던랩 씨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중국에 있는 외국 세력에 대항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외세의 배척운동이었죠. 후보 부부가 텐진에 있었는데 방책을 세우고 공격을 막기 위해 애썼습니다. 루는 식량을 조달하고 부상자를 간호하는 일을 도왔죠. 한 번은 루 후보가 집에 있었는데 총알이 현관문을 뚫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차분하게 카드놀이를 계속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루 후보가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어쩌면 그런 일을 즐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벌린이라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번 여름에 중국에 왔어야 했다. 일생 최고로 흥분되는 일을 놓쳤다.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말이죠.
능력 있는 광산기사로 이름을 얻은 남편 허버트 후보는 개인 자문회사를 차렸고요. 세계 여러 도시에 사무실을 둔 성공한 기업인이자 백만 장자가 됐습니다. 1914년에 유럽에서 전쟁이 시작됐을 때 후보 부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은 후보 부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허버트 후보가 벨기에인들을 위한 인도주의 구호활동을 맡게 된 건데요. 아내 루 역시 나중에 벨기에 왕의 훈장을 받을 정도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루 후보가 남편보다 먼저 구호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럽에 발이 묶인 미국인들을 도왔죠. 은행 계좌가 동결돼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돈을 찾아서 미국으로 돌아갈 표를 사거나 유럽에 남더라도 생활비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언제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는 배가 있는지 알 수 있게 출항표도 만들었습니다. 허버트 후보가 벨기에 난민구제위원회 위원장이 되자 아내 루는 여성분과위원회를 이끌었는데요. 전쟁으로 고립된 벨기에인들을 돕기 위해서 식량과 의복,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기금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굶주리는 벨기에인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허버트 후보는 국제사회 영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허버트 후보를 식품의약처 처장으로 임명하면서 후보 부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허버트 후보는 워런 하딩 대통령과 켈빈 콜리지 대통령 아래서 상무장관을 지냈는데요. 루 후보는 다른 장관 부인들과는 달랐다고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아네트 던랩 씨는 말했습니다.
루 후보는 워싱턴의 오랜 관습이던 명함 남기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집을 방문해서 주인이 집에 없으면 명함을 남기고 오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그 명함을 받으면 답례로 방문하는 게 예의였습니다. 루 후보는 그런 일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딩 대통령 부인이나 나중에 콜리지 대통령 부인 주최로 장관 부인 모임이 열릴 때도 참석하지 못한다고 거절하곤 했습니다. 걸스카우트나 체육연맹 일로 바빠서 못 간다고 말하곤 했죠. 루 후보가 전통적인 장관 부인의 행동과는 좀 다르게 행동했지만요. 그래도 손님 접대를 잘하기로 유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 손님들을 집에 많이 초대해서 멋진 만찬을 베풀곤 했죠.
저는 여성이 결혼한 뒤에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가정만 돌보는 여성은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집이 작아서 별로 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는 금방 자란답니다.
1926년에 열린 걸스카우트 회의에서 루 후보가 한 말로 알려졌는데요. 루 후보는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부터 걸스카우트, 그러니까 소녀단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전국 걸스카우트 연맹 회장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루 후보는 어떻게 걸스카우트 일에 관심을 두게 됐을까요? 다시 아네트 던랩 씨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루 후보는 자신이 늘 걸스카우트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신념을 갖고 있다고요. 여성이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스스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또 야외 활동을 좋아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루 후보가 추구하는 일을 걸스카우트도 추구한다는 거였습니다. 루 후보가 걸스카우트를 위해 한 일로 기금 모금 운동을 들 수 있는데요. 걸스카우트 쿠키 판매를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루 후보입니다. 또 걸스카우트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했고요. 단원 모집 운동을 열심히 벌여서 약 10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걸스카우트 단원 수를 50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1928년 허버트 후보는 모든 미국인들 가정의 냄비에 닭고기를, 모든 차고에 자동차를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후보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미국은 경제 대공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후보 대통령이 나름대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퍼스트 레이디 루 후보는 미국인들에게 자원봉사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There is something for each one of you to do in this emergency.
루 후보는 처음 라디오를 통해 연설한 퍼스트 레이디이기도 한데요. 이런 연설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부르 이웃을 도와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Her first speech on radio was actually at the dedication of
루 후보가 처음 라디오에서 한 연설은 미국 애국 여성회 회관 헌정식 연설이었습니다. 미국 애국 여성회에 축하를 보내고 애국심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루 후보가 한 연설은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걸스카우트 단원이나 농촌 청소년 봉사단체인 4H 단원들에게 열심히 활동하고 지역사회를 도우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점점 악화하면서 대통령의 연설도 대통령 부인의 연설도 더 이상 미국인들 마음을 울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후보 대통령은 1932년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고요. 다음에 후보 부부는 백악관을 떠나야만 했는데요. 대공황 때문에 그동안 별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지만 퍼스트 레이디로서 루 후보가 남긴 발자취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후대 퍼스트 레이디들이 남편과는 별도로 스스로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1대 허버트 후보 대통령 부인 루 후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7월 23일 실시된 캄보디아 총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장기 집권해온 훈센 총리의 당은 의회 선거에서 압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인민당은 선거 직전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야당인 촛불당이 실격된 이후 경쟁력 있는 다른 당과 겨루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캄보디아 인민당은 대부분이 무명인 17개 정당과 맞붙었는데 이들 정당 중 어느 정당도 2018년 마지막 선거에서 확보했던 의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70세가 된 훈센 총리는 어느 시점에 그의 장남 훈 만해 장군에게 그 자리를 물려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훈센 총리는 권력을 계속 잡고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그는 6월 초 비록 내가 더 이상 총리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여당 대표로서 정치를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캄보디아 당국은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를 위협하고 괴롭히면서 헌법 정신과 국제적인 의무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밀러 대변인은 이 같은 조치는 캄보디아 국민들이 그들의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목소리와 선택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캄보디아 감옥에는 최소 39명의 야당 정치인이 수감돼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개인들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하고 또 외국 원조 프로그램을 중지했습니다. 집권당인 캄보디아 인민당이 새 정부를 구성함에 따라 당국은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치적인 재판을 끝내며 정부 비판자들에 대한 기소를 뒤집고 독립적인 언론 매체를 재개하는 등 국가의 국제적인 위상을 개선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캄보디아 국민들과 함께 모든 목소리가 들리고 더 번영하며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나라를 향한 열망을 지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